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생존의 삶이지만 그 생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분주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워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기도에 힘쓰신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사 이 땅에서 성령의 권능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4장은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치유한 사건 그리고 그 후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막 태동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게 나가게 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자는 이 성령의 사건에 대하여서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시간적 배경은 제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즉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제3시인 오전 9시, 제6시인 정오, 제9시인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세 번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도들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분주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제일 바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들은 그 당시의 사도들은 안 바빴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예배를 인도하고 구제하는 일 등등 이 사도들도 매일매일이 바쁜 삶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루에 세 번 지정된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드리는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이민 생활의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기도하러 가기 위하여 성전에 오를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주함으로 살아가는 것, 세속적인 것 등을 행하기 위하여서 살다가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찾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또 주님과 대화하러 가는 그 길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읽고 나면 틀린 사실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들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주님과 같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새벽 민명에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에 힘쓰는 그와 같은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기도 전통에 따라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늘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나 유지하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기도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임하게 되고 대신 나의 정욕과 탐심과 무지가 내 영혼을 장악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은 소멸되어 가고 그 대신 인간의 본성과 정욕에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도 또한 교회의 봉사도 전도도 모든 사역들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신령한 일들입니다. 현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에 게으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정욕과 탐심과 교만에 무너지지 말고 기도로 성령 충만한 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을 받아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그의 나이가 40여세나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하체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당시 유대에서는 이런 장애인들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자리를 지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애인이 있었던 곳은 미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름다울 미자에 문문자를 써서 해석하면 아름다운 문, 그 미문이 있는 곳에 이 장애인은 위치하였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아름다운 문, 미문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했는데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장식한 성문들보다 훨씬 더 진귀한 성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23m에 이를 만큼 거대한 금과 은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웅장하고 장엄하기까지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미문은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의 첫 장소인 여인의 뜰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로서 통행인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 문 반대편에는 베드로가 이 장애인을 고친 직후에 설교를 행한 솔로몬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미문은 외적으로는 아름다운 문이었지만 유대교의 종교적인 능력은 사라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문은 유대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의 입구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교는 이 성전의 화려한 외양에 비해 이미 능력을 상실하여서 장애인들을 비롯하여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아이러니한 상황은 걷지 못하는 선천적 장애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구걸하는 장소가 일반적인 길 옆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와 같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육신적으로는 성전에 매일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성전에 나갔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서 구걸을 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장애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매우 아름다운 문이었고 하지만 종교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그 외양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미문,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선천적인 장애인은 매일 성전에 나갔지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단 재물을 구걸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 또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보면은 그 당시의 삶은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답이 없는 상황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행동하면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4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먼저 이 장애인을 주목하였습니다. 주목하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바라봄은 장애인의 바라봄에 비해 더 적극적이고 애정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일행은 불구의 몸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그시 바라봄으로써 한 영혼에 대한 그들의 깊은 관심을 먼저 보였습니다. 그 후 베드로의 일행은 그 장애인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라고 외쳤습니다. 구걸하고 있는 장애인, 고개를 푹 숙여 구걸하던 그 장애인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라고 외쳤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장애인에게 구걸하는 의식, 삶을 연명해야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의식에서 탈피하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절망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인 자신들을 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외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신앙적 아이러니를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한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가장 은혜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막과도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등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신앙은 오묘하고 신묘막측합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하심과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푸는 길을 걸어갈 때 이러한 아이러니를 넘어서 가짜를 넘어서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주목하고 바라보는 그와 같은 관심을 가질 때 선천적 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사람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웃을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 위대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에 물들은 영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성영락교회가 기도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교회와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일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픈 이웃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고통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치료의 역사를 하나님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날로 날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며 겪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넘어 전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와 같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